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세계가 결코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에 맞서 괌의 미군기지 공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말레이시아 방문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은 북한이 성공적인 미국의 전략에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5년 1월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 노동교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면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에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의 석방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특사로 대니엘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촨성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지금까지 관광객 6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까운 스촨성의 주자이거우에서 관광객 3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상자 구조와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오늘 아침에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해 32명이 다쳤습니다. 새로 출범한 베네수엘라 재헌의회는 어제 재헌의회가 야당 주도의 의회를 포함해 다른 모든 정부 기관들보다 우월한 상위 기관임을 선포했습니다. 재헌의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제정하는 법과 결정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루의 리카르도 루나 외무장관은 이날 리마에서 중남미 국가 외무장관 회의를 갖고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루나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출구는 재헌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등 민주주의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 북서부 외곽의 르발루아 페레에서 오늘 아침 군인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공격 사건이 발생해 군인 6명이 다쳤습니다. 검은색 BMW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군인들이 막사를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 속도를 높여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파리 검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찰에 한 사람이 타고 있던 짙은색 BMW 차량이 2015년 파리 테러 공격 이후에 창설된 센티넬 보안군 병사들이 사용하는 건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례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턴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지만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지난달 말 현재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수년간의 실패 이후 북한에 의해 야기된 위험에 마침내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였다며 우리는 강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미 폭스 뉴스의 보도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미 국방정보국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 정권이 지난달 말 현재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정보당국은 앞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비행기술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런 정보 분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많은 전문가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목표하는 지점까지 정확히 보내는 데는 적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대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새롭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정보국 보고서 요약문을 보면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운반을 위한 핵무기를 생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 보고서에 정통한 복수의 관리들을 통해 이런 결론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은둔 정권이 그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과 국가정보국은 새 정보 보고서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앞서 발표한 2017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한 국방정보국의 분석이 미 여러 정보기관들의 통합된 의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지난달 로이터통신에 국방정보당국의 판단이 앞서가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신뢰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란 국방정보국의 분석에 이견을 보였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어려운 한계를 1년 안에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령 괌을 겨냥한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도발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전격적으로 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한 북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런 언급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9일 새벽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총참모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감행하려는 예방전쟁 징조가 나타나면 미국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릴 것임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협박하도록 들고 나온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강한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에 대한 규탄 성명과는 달리 괌 미군기지를 겨냥한 포위사격이라는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괌 미군기지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발진 기지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자기들이 전술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의문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 그런 전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괌을 언급한 것 같아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런 전술을 꺼내든 것은 지금으로선 미국을 압박할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5차례 핵실험과 2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발사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포위사격을 통해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괌을 표적으로 한 포위사격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화성 12형의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괌을 겨냥한 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언급한 포위사격은 괌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괌 인근으로 쏘더라도 이는 사실상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괌을 겨냥하기보다는 괌과 비슷한 거리에 다른 표적을 향해 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괌 쪽으로 바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괌 쪽을 피해서 또 일본 열도를 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북 방향에서 과거의 광명성이라는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방향인 정남쪽 방향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방향으로 보면 필리핀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해역으로 날아갔을 경우에 약 3,000에서 3,500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안보리 새 제재로 닥칠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계산이라며 북한에선 미한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되는 이달 내내 미국을 규탄하는 주민 동원 궐기대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괌 기지를 지목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화성 12형은 어떤 미사일인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전략군이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하는 수단으로 언급한 화성 12형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화성 12형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재원과 특성들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입니다.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당시 고각 발사한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또 탄두 무게를 줄일 경우 5,500에서 6,500km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태평양의 괌은 화성 12형의 사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 새롭게 설계한 주체탄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량형 또는 확장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선임분석관의 설명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괌을 타격하기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이고 최근에 이제 네 번의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뢰성은 확보됐기 때문에 화성 12형을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태평양의 괌 기지를 위협하는 배경과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괌 기지에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자산이 배치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괌 기지에는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B-1B 전략 폭격기가 대거 배치돼 있어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에 B-1B 폭격기의 출현이 포착은 되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B-1B 폭격기의 출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한반도에 출현하는 B-1B 폭격기가 북한에게는 큰 위협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북한이 괌 기지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괌 쪽으로 미사일을 쏘되 태평양의 공해상에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괌 인근까지만 미사일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격을 회피하면서 화성 12형의 위력을 보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오늘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어제 오전 B-1B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두 대는 이 한반도 동쪽 상공으로 진입해 내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행하고 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B-1B 전략 폭격기를 전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9일 만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B-1B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북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8일 발표한 북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자신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CBS 방송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계획보다는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미사일 계획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대처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표시한 사람은 35%에 그쳤고 우려한다는 사람은 61%에 달했습니다. CBS 방송은 지난번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와 무당파 지지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우려를 표시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60%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한 반면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위협이라고 답한 사람은 2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 전국에서 성인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이 북핵 대응 의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들이 반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폐막한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안이 한국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내용으로 명시됐다고 9일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대한 지지가 명시된 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과 지난해 감행된 두 차례 핵실험 등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명기된 심각한 우려는 지난해 의장 성명에 명기됐던 우려에서 한 단계 수위가 격상된 겁니다. 또 지난해엔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결 강화된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의장 성명의 표현이 강화된 건 지난달 두 차례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인 고강도 전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의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ARF 의장 성명이 확연히 다르다며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올해 의장 성명을 살펴보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조됐지만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만 동시에 역시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말하는 베를린 구상이랑 또 중국이 생각하는 쌍중단이랑은 뭐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압박과 제재와는 조금 차이가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외교부는 의장 성명에 중국과 러시아 측 주장이 반영된 데 대해 중러는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 아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쌍중단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표단은 9일 아침 귀국을 위해 숙소를 나서면서 배포한 북한 대표단 성명을 통해 ARF 의장 성명이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측 성명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한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선택이며 미국의 입김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적법성과 도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핵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정세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도 근본 원인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 대표단 성명은 또 북한은 책임 있는 핵과 ICBM 보유국으로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선전도 덧붙였습니다. 북한 ARF 대표단을 이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공항으로 향했으며 외무성 직원이 취재진들에게 북측 성명을 배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현지 언론도 이번 ARF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아시안 지역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이 북한에 대해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태국의 방콕포스트신문은 8일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대북 압박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지난 5일 만장일치로 북한 정권에 미사일과 핵무기 시험을 중단해 전쟁으로 치닫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한 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세안이 국제위기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견해를 밝힌 것은 1980년대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 이후 처음이란 겁니다. 신문은 북한의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두둔하는 시도는 이제 거의 없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세안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점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이런 불법 행위에 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중대한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하며 고립을 자초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선택에 달렸으며 그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잘못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도 8일자 논평에서 아세안이 이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에 거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아세안 회원국과 여러 나라들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 대표단의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히 레트노 마르스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의 대북 압박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마르스디 장관은 8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아세안과 계속 협력하려면 북한이 가입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마르스디 장관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관련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10조와 13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신문은 마르스디 장관이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며 아세안 회원국들 역시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도 아세안이 불량 국가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별도의 성명이 발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한반도에 관한 우려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길 원했다는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돈 프랏 무디나이 태국 외무장관은 8일 방콕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 태국과 북한의 올해 상반기 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유엔의 선한 회원국으로 대북 결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도 말레이시아 관리들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축소를 요청하는 틸러슨 장관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북한과의 정치, 경제 관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앞서 지난해 대북 교역 규모가 400만 달러며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부쩍 늘어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우려로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도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 정부들이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알란 카이티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8일 아세안의 북한 성명은 우호관계 단절이 아니라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대화나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발효되죠. 미국 내 민간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친우봉사회는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니엘 제스퍼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에 인도주의 면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at the administration hears our voice and that we need to have humanitarian exemptions included in these travel restrictions.
이번 조치는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특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승인 없이도 이전처럼 방북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된 이 청원 운동에는 8일 현재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치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돕고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를 비롯한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아직 분명치 않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문구가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a number of worries. You know, for one, the way that it's currently written is very unclear to us.
가령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급박하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한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한 지원단체 대표도 8일 VOA에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가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여권 발급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특별 여권의 유효 기간은 없는지, 특별 승인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에 북한 방문과 관련해 아직 분명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대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방북을 위한 특별 여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로 대북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제스퍼 대변인은 특별 방북 승인이 단 한 차례 방북만을 허용한다며 방북을 위해 매번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other logistical concerns that we have. We've noticed that, in fact, the special validation process allows.
친우봉사회는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방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한 내 분배 감시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스퍼 대변인은 우려했습니다. 제스퍼 대변인은 분배 감시 활동을 위해 중국인 관계자를 북한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미국인과 북한인 간 교류를 증진한다는 친우봉사회의 대북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도 방북 시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로부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방북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위해 1년에 12차례 이상 방북하는 민간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의 이춘호 사무총장도 VOA에 이번 조치로 대북 지원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뭐 그 제한은 있겠죠. 분명히 제한은 있을 거고 직접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올 거고 나무 심지로 그룹으로 가고 이러는 거나 분명히 미국 정부의 서락을 전혀 안 할 거라고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방북이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사업 관련 여행 등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대니엘 금 대표입니다.
Yeah, Congress has their own and the State Department has their own. And so those are two competing pieces of legislation. And so we're really going to have to buckle down.
미 하원 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방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지만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하원의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은 구호 요원이나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 등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의 방문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 요원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스퍼 대변인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무부의 예외 조항에 이산가족 방문이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관련 여행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금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 사업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도 8일 VOA에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이산가족 대상자들이 민간 차원으로 북한 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이산가족이 70대, 80대, 90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간 차원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금 대표는 국무부의 조치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무부가 아직 정확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자 미국에서는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방북 횟수와 구체적인 지원 활동,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영사국의 애슐리 게리거스 대변인은 8일 이번 조치와 관련된 미국 내 비정부기구들의 우려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 내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에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인도주의나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이유 등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미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게리거스 대변인은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관보에 게재돼 있다며 이번 조치가 발효되는 9월 1일 이후 특별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관보에 게재된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한 승인 요청 정보에 따르면 인도주의 관련 방북을 위해서는 매번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승인 신청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신상 정보와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방북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함께 이를 증명하는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억류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의 석방은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특사로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여성들이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수익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헬로우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니, 네. 이거 담을 때 도시락에 반찬 이쁘게 담아주세요. 깔끔하네요.
예.
예. 오늘요, 김치에다가 쑥갓나물 먹을 때 갈비.
막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신선한 나물 반찬들, 그리고 고소한 부침개까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도시락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기부도 하고 있는 행복 나눔 도시락이란 곳입니다. 지금 300인분이 넘는 도시락 준비에 바쁜 모습들인데요. 보통 반찬을 5가지 이상 준비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다듬고 볶고 무치느라 아주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인데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습니다. 행복 나눔 도시락 최혜강 대표입니다.
저희들 이곳에는 저희들이 매주 600가정씩 무료로다가 독거노인도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주 3회씩 해서 600가정, 토요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00가정에서 600가정, 또 토요일 날은 또 300가정 도시락을 무료로다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기술도 좀 익숙하게 이제 해가지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거를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자립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2009년부터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을 시작하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탈북민과 다문화 등 남한 사회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여성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도시락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달이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식들을 각가지 있는 것처럼 잘 버무려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반장님이나 사모님이나 항상 해피하시고 저희 엄마 같고 이런 느낌으로 저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반찬이 든 도시락과 빵, 김치 이런 것들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되고 이후 도시락 지원 가구가 늘면서 시로부터 지원도 받고 이제는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을 고용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번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한 분은 이곳에서 한국 반찬을 만들면서 솜씨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얘 좀 넣어주세요. 김치 하나 넣어주시고.
좋아요. 아, 뽕싸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뭐 배우는 거 아직까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네. 되게 또 뭐 한국말도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또 여러 사람 이게 같이 하니까 이제 뭐 한국말도 배우고 뭐 음식도 배우고 뭐 그냥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한국 주부들 역시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작지만 가정 경제에 보탬도 되고 삶의 활력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손 맞아서 함께 좋잖아요. 티격태격 않고 좋아요. 말도 잘 되고 말 잘 통해요. 열심히 하고 같이 열심히 더 하고 싶어요.
한 분은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편이고 다른 한 분은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훨씬 소통하기도 좋고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를 다 수용할 만큼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진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들하고 더 많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 참 좋잖아요.
무료 반찬 도시락 봉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 보다 더 나눔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 나눔이라는 양념까지 더해진 이 도시락을 더 많은 곳에 배달하고 더 많은 탈북 여성과 다문화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수위 높은 대치 발언으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고요. 증시가 급락하는 등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2022년까지 의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예.
계속되는 폭염에 각종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밥상에 채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준비했습니다.
예. 자, 앞서 저희들이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최근 오가는 이 험한 발언들 때문에 이게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웬만해서는 북한발 안보 위험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한국 증시인데 오늘 이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 사이에 10원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최근에 그 사상 최대 지수를 자랑하고 있던 한국의 코스피.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사이에 26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2368.39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에 이런 불안 상황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았고 지금까지의 학습 효과를 분석해 본다면 극단적인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급등한 환율과 급락한 증시 정도가 과거의 북한발 악재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1994년에 그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때도 그랬었고요. 2006년 10월에 핵실험,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북한의 도발성 발언과 행동이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라면 이번에는 또 북한의 관폭격 선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이라는 표현을 한 이 강경 발언이
네.
조금 더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 반응은 어떤가요?
뭐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오래된 학습 효과 중에 하나 정도 그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은 없고요. 오히려
네.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모아진 정도로 보입니다. 불안 심리에 따른 생필품 사재기 등의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이른바 새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를 했군요.
네. 힘들게 돈 벌어서 절반 가까이를 병원비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한 현장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정말 병원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항목이 많았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는 뭐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 같은데요. 미용을 위한 성형 등의 어떤 질병치료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를 한국의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이 골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현장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의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가 36.8% 수준이라면서 OECD 국가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부담이 크고
예.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있어도 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을 또 뭐 높은 수준의 의료진을 선택할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만약에 좀 더 큰 병실, 상급 병실을 선택할 때 보험 적용 못 받습니다.
네.
간병인을 써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적지 않은 치료비에 간병비까지 가족의 병 간호를 위해서 서민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면 뇌출혈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5천 달러 수준에서 해결됩니다.
네.
기존의 한 뭐 3분의 1,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립선 안의 암의 경우에는 6천 달러, 치매 진단은 370 달러, 틀니 비용은 350 달러 선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르신이나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게 보험 혜택을 더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10%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의료 보장을 하려면 결국 중요한 건 재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돈이 필요할 텐데 서민들의 세금이나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게 오르지 않을지 또 한편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상의료 체계는 아닙니다.
예.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반갑지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재원은 5년간 한국 돈으로 30조 6천억 원, 미화로 269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듯 건강보험료, 최근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 수준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예.
국가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흑자 재원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염 소식 자주 전해주셨는데 이 날씨 때문에 밥상 위에 채소가 사라졌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가뭄의 폭염, 폭우에서 다시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한국 날씨 탓에 채소, 야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한 달 전보다 또 2배 이상 껑충 뛴 채소값들이 있는데요.
네.
사려고 잡았다가도 다시 내려놓게 된다는 주부들, 먹고 싶은 마음을 참거나 두 번 올릴 채소 한 번으로 줄이고 있다면서 비싸도 너무 비싼 이 채소값을 지금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어떤 채소들이 그렇게 귀해졌습니까?
한 주먹에 잡을 수 있는 호박 한 개가 오이 세 개들이 한 봉지가 2달러 정도가 넘습니다.
네.
배추는 한 포기에 10달러, 한국 돈으로 만 원입니다.
아.
양배추는 3달러 정도가 되고요. 시금치는 4kg, 뭐 이게 물에다가 삶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네.
1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고깃값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죠.
네. 그런데 비싸도 싱싱하기만 하면 또 다행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폭염에 상하고 물러지기가 쉽상인데요.
예.
특히 이맘때 그 텁텁한 입맛도 살려주는 열무 김치가 있는데 지금 이게 2.5배나 값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열무 김치 담그기 포기하는 주부들도 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열무 열무 김치를 넣은 국수라든가 보리밥 여름철 별미인데 열무 값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요즘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김치를 많이 담그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장 김치는 벌써 떨어진 지가 오래고요.
예.
그래서 지금쯤 여름 채소를 활용해서 겉절이도 담가 먹고 열무 김치 담가 먹는데 요즘 이 비싼 열무 김치 때문에 주부들이 솜씨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계약 재배로 좀 싼 값에 열무 김치를 사서 파는 포장 열무 김치를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예.
열무 김치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씹으면은 아주 사각사각 소리도 나고요, 아주 시원한 맛도 나는데 이 여름의 별미를 폭염 때문에 빼앗긴 기분입니다. 웬만한 식당에서도 정말 아끼지 않았던 열무 김치 반찬 요즘은 조금 더 주세요 하는 말 하기가 어려워졌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그리고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도 준비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는 무려 자동차가 26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26차선 도로가 있을 만큼 텍사스가 그만큼 크다는 소리일까요?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는 이른바 외로운 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의 어제와 오늘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